어저께 눈이 많이 왔죠? 눈이 펑펑 왔습니다. 어저께 오후 정오쯤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정말 아기 주먹만한 눈이 하늘에서 막 그냥 끝도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교회에 있다가 5시쯤 퇴근을 하는데 이제 뒤쪽 주차장, 그러니까 북문 쪽 주차장을 나가다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이 주차장 청소를 하다가 눈사람을 만든 겁니다. 저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요. 체격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보다 얼굴이 하나 더큰 눈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아마 거인 눈사람인 것 같습니다. 옆에 우리 고등학생 말고 한분더 있던 분은 주차장을 열심히 치우던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또 다른 눈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눈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사람 사진을 찍으면서 어저께 행복했습니다. 김소진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1963년생입니다. 아깝게도 97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34살밖에 살지 못해서 작품 활동 기간이 짧았습니다. 철원 출생인데 서울로 어려서 온 것처럼 보여요. 좀 어려운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때 경험한 것들을 에세이식으로 쓰기도 하고 소설 형식으로 쓰기도 했는데 그분이 쓴 에세이 중에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3년생이잖아요.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당시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 아니면 이미 다 장성하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때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죠. 밤이 되면 화장실 대체용으로 두 글자를 집 안에 뒀는데 제가 발음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나오는 걸 보면 저자가 밤에 자다가 깼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볼 일을 다 보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이 쌓였어요. 눈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고, 가마니가 있어서, 눈 덮인 가마니를 밟았는데, 가마니 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밟히면서 벽 옆에 세워졌던 물건이 이렇게 일어서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 물건이 빠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물건이더라고요. 빠루. 이렇게 된 건데, 저 오른 위쪽에 있는 게 가만히 속에 있고, 이렇게 긴 막대기가 벽에 고정되어 있다가 저걸 밟는 순간 튀어오르면서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장독대 하나를 깨뜨린 거예요. 엉겨결에 장독대가 깨진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사진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예, 이 저자는 깨진 항아리 위에 눈을 덮어가지고 눈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인 겁니다. 주제가 뭐겠습니까? 눈가림 한 거죠. 이게 언제까지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예, 뭐 여러분 상상하셔요. 금방 들통이 안날거 뻔히 알면서 그냥 그 눈사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는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다가 갈 데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저녁 때쯤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혼날 줄 알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안 혼내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깊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오늘 설교랑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까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눈가림하며 한 해를 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해에는 그렇지 않기를 결심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눈가림하고 산 시간들 많지 않으세요? 언뜻 생각하면 내가 눈가림하고 산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름 그런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조금만 깊게 생각한다면 내가 산 많은 시간이 그저 눈가림하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부분이 있는데 6절을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눈가림을 혹시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많은 시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삶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의식은 매우 적은 시간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저 눈가림만 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 눈사람 속에 검은 항아리의 저자가 혼날 줄 알고 왔는데 안 혼났다, 거기에 함이 돼 있어요. 눈가림을 하면 혼나야 되는데 안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용인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쩌면 눈가림만 하는 삶을 유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가르치는 시대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 눈치만 보면 된다,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 가르침으로 가득한 것이 이 시대의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을 섬기는, 진짜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가림만 하는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눈가림하는 인생을 거부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눈가림만 하는 삶은 당시에 종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보편적이었습니다. 종들의 삶이 눈가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들에게 눈가림하지 말라는 교훈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왜 적용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당시에 종은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종들은 시키는 일만 했죠?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눈가림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종의 삶은 메인 삶이었는데 이 시대의 우리들도 사실은 메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데 우리는 얽혀 매여 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 종과 같은 그런 그 부자유함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자유함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 문화, 제도 안에 꽉 매여 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종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들이든 자유인이든 다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거기에 끝나는 그런 삶을 사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종들은 결국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6절 중간 부분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눈가림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죽게 하듯 하는 삶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마음으로 행할 줄 아는, 마음이 담긴 행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눈가림하지 않고 사람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꾸어져야 된다, 우리 마음이 바로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펜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5절, 6절, 7절에 마음이 세 번 등장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종들아 두려워 떨며, 그 다음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몇 단어를 띄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을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단어 하나 띄어서 죽게 하듯 하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오늘 교훈의 골자겠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다뤄볼 테인데 아주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마음은 다 똑같이 우리가 정말 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실한 마음은 부지런한 마음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여기서 성실한 마음은 곧은 마음 혹은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로 모아진 마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지금 주님 품에 계시지만 한국에 사셨을 때 마포에 있는 서현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거기서 권사로 섬기셨는데 그 교회에서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빨리 권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권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 특권 중에 하나가 그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깊게 섬기시는 이 선배 권사님 멘토를 잘 만났습니다. 그 멘토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이끌어주셨는데 저도 그 어머니의 멘토 권사님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도 기억에 생생한 게 몇 개 있어요. 그중 하나가 성도는 직심이 있어야 된다. 직심이란 말이에요. 곧은 마음이죠. 근데 이 곧은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곧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산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단도요 산만하면 말씀이 혼잡해집니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한 해를 결단하면서 눈가림만 했던 인생 이제 거부해보는 마음의 도전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로 채워야 되냐면 성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그때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교훈 잘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쉽게 간사해져요. 인간의 마음이 쉽게 좁아집니다. 여러분 관대한 마음이 직심에서 옵니다. 사람이 단순한 마음에 그 중요한 한두 가지에 집중되었을 때 관대한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6절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눈가림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아마도 영혼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영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란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네 가지로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이 여기서 말하는 영혼, 마음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이런 성도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영혼이 담겨있을 때, 목숨을 다하는 것 같은 영혼이 담겨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그걸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담아서 행할 줄 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가장 멋진 모습,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좋다, 이런 것은 언제 그런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바로 이럴 때예요. 영혼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 내가 봐도 내가 괜찮아, 그런 나 자신이 꽤 자랑스러운 그런 이 좋은 자아에 대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을 쭉 찾기가 좀 멀어서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하려고 이걸 풀지 않지만 이렇게 선포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이때의 성도는 눈가림 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말, 영혼이 없는 행동, 우리가 주변에 다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아무 쓸모없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외국 생활 오래 한 사람은요, 공부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셔요? 유체 이탈적 언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 속에 혼이 없어. 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 그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 유체 이탈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 유체 이탈적인 표현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만족을 느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우리의 행동이 죽게 하듯 하면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 기분 맞추는 거 쉽지 않죠? 왠지 아세요? 사람 기분은 변죽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기분을 맞추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죽게 하듯 하면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똑같으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하듯 할 때에는 내 행동이 훨씬 더 단순하고 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자. 교회에서도 섬김을 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자. 죽게 하듯 할 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네. 다들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네요. 기쁜 마음, 우리 여기서 나오는 기쁜 마음이라는 원어의 뜻을 쉽게 바꾸면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 애정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좋은 태도를 기쁜 마음이라 그래요. 그저 그냥 미소 한번 짓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재미를 느끼고 나오는 수준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기쁜 마음은 좋은 태도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 태도를 오래 간직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집에 가실 때까지 기쁜 마음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가다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언제 깨지냐고요? 주차장에서 깨집니다. 그냥 왜 차들은 왜 안 나가는 거야? 2천원 왜 이렇게 대놨어? 그러면서 금방 거기서 좋은 태도가 구겨지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이 좋은 태도를 삶의 자리에서까지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이 주님을 섬기며 죽게 하듯 할 때 그 마음이 좋은 태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이요, 기쁜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종이라 할지라도 종같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위엄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 속에 품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품위 있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기쁜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내가 남들이 볼 때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큰 가치가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반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쁜 마음, 좋은 태도로 감당하면 거기에 위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사회개혁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세가 세상에 사람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가꾸어질 때 우리는 눈가림하는 삶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가꾸어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종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한 다음에 9절에서 상전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이제 9절, 아까 제가 잠깐 읽었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9절 앞부분만 읽을 테인데 읽기 시작합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기까지. 이와 같이 하고는 종들처럼 하고 거기에 추가해줬습니다. 뭐를 추가했냐면 위협을 그치라 라고 권면해줍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 오래 섬기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적응이 안 되는 문화 한 가지가 있어요. 갑질이에요, 갑질. 정말 갑질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도 갑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은 이제 요즘은 사회현상이라 사회학적인 정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회학 정의 그런 거 안 따지고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 혹은 지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거, 이거 갑질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 위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력은요, 권위에서 오지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감화를 주고 좋은 길을 가르쳐주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죠. 이게 상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와 지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실천하려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2000년 전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왜 눈가림이 생깁니까? 왜 사람들이 눈가림합니까? 위협하니까 하는 거예요. 위협을 받으니까 빨리 그것을 처리하려고 눈가림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눈가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협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위협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눈가림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사회를 계속 초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연이어서 이제 9절 뒷부분 같이 보십시다. 이는부터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가림을 할 필요도 없고 눈가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영혼이 담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로 저와 여러분을 취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합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그러니까 외모를 자꾸 가꿔야죠. 하나님 외모로 취하신다면 우리는 외모를 자꾸 가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예쁘게, 더 멋있게, 더 깔끔하게 가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거기에 합격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내 내면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긍휼을 주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예뻐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뻐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영혼이 담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람을 섬기지만 사람의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가치를 크게 둔 게 아니라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꾸어지는 것을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는 거죽을 잘라내는 거죠. 뒤집어 쓰고 있는, 본질을 덮고 있는 이 거죽, 가죽, 겉옷 이런 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속이 드러나게 하는 게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냐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확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속성이 뭐냐면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축복, 길이 열림,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이게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다고 마음의 할례를 그 자리에서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축복과 변화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붙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눈가림하는 삶 거부합시다. 그리고 마음에 성실한 마음, 영혼이 담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루하루의 삶과 일과를 주님 앞에 서서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